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최근 어느 잡지에 이런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몸에 꼭 달라붙는 요가복을 입고 뚱뚱한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래 이런 글귀가 보입니다. 요가를 하기 위해 살을 빼야 하나요? 요가를 하기 위해 살을 빼야 하냐는 이 질문에 보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이런 대답을 하기 십상입니다. 아, 맞아. 요가를 하기 위해 살을 빼는 게 아니고 살을 빼려고 요가를 하는 거지. 그런데 광고 모델인 31살의 야나는 그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손가락질 받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걸 매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과 내 몸을 받아들이는 상황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굵은 글씨체로 강조된 한마디로 갈무리 되죠. 아름다움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결정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이 한마디가 허를 찌르네요. 10월 3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10월 3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기른정의 소중한 사람 전해드렸어요. 아름다움은 나 자신이 결정한다. 뚱뚱한 모델이 던지는 이 도발적인 질문과 메시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광고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열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던진 메시지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 브랜드 광고에 이렇게 통통한 여자가 등장했다는 사실만 해도 엄청난 파격이죠. 우리나라의 통계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긴 해도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광고 속에 등장하는 여성 모델들 중에 실제 여성들의 평균 사이즈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 2%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상당수가 광고 속의 비현실적인 이상형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기준에 다가가기 위해서 거의 자기 학대에 가까울 정도의 과도한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경우도 많았던 건데요. 요즘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기존의 광고 방식에 반기를 드는 여성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흐름에 조응하면서도 광고에 이렇게 변화가 또 시작이 된 거고요. 네, 따지고 보면 사실 그렇죠. 모두가 하나의 기준에 매달려서 고통받는 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각각의 개성, 각각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 3일 수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원형 탈모증과 섬유 근육통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볼 거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안과질환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질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약사가 들려주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0512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머리 뒤에 50원짜리 정도 크기의 원형 탈모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머리에 주사를 맞으면 머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탈모가 생긴 지 2,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머리가 혹시나 안 날까 봐 두렵습니다. 머리가 다시 다 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원형 탈모증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잖아요.
흔합니다. 보통 한 2% 정도. 모든 피부 환자 2%가 정도가 원형 탈모증으로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권투선수 마이클 타이슨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동료 의사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성이 두 명 있었거든요. 둘 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은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원형 탈모증이 생긴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머리가 빠지게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이 원형 탈모증의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 즉 우리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면역체가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상 반응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전신성 난창성 혼반, SLE라고 불리는 이런 류마티즘 관련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나고요.
네.
실질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생성되고 소모되는 게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이 머리는 자라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유지되는 시기가 있고 빠지고 나서 또 몸에서 자라나는 시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너무 짧게 진행돼가지고 빠지고 다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2, 3개월 동안 빈 상태가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심하면 전신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은 머리카락이 부분적으로 빠지는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면 정말 전신 탈모, 눈썹도 네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 원형 탈모증은 모발이 생기는 부위에서 나타나고요. 특히 두피에서 나타납니다. 비대칭적으로 나타나고 가려움증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신기한 게 왜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빠지나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그게 한 부분에 지 우리가 모낭이라고 하죠. 모낭에서 충분히 영향을 받아서 피부의 일부인 계속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빠진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마치 폭탄이 떨어져서 네. 쭉 퍼지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모낭 세포들이 전염되듯이 마치 그렇기 때문에 원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마이클 타이슨 같은 경우는 일자로 나타났었거든요. 마치 일부러 멋을 부려서 깎아낸 것처럼.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곳에서 시작하면은 원형 부위로 해서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형 탈모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치료 약물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완치가 가능한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우선은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고요. 근데 수개월 만에 회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우리 아까 사연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즉 스테로이드를 거기에 주사를 해가지고 더 빨리 진피에 주사해서 빨리 모낭에서 머리카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바르는 용액이 있거든요.
네.
미로 시작하는 용액이 있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발목 촉진뿐만 아니라 또 이게 빠지는 거를 또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국소 면역요법이라든지 주사요법은 작은 부위의 원형 탈모에서는 치료가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아직까지 치료법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253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언제부턴지 비나 눈이 오려고 하면 온몸이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증세로 병원에 간 적은 없고요. 가끔씩 진통제를 먹기도 하면서 견디곤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치료 방법 없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기상청보다 내 몸이 더 정확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 날씨와 전신의 피로 증상, 뭐 통증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네.
기상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기상캐스터분이 말씀하실 때 오늘은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남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통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라고 그런 방송도 합니다.
그래요?
네, 독일은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이 기상과 뭐 건강 상태에는 좀 연관성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분, 비만 오면 온몸이 쑤셔요 하는 경우는 특별하게 생각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이 기압이 낮아지는 비가 올 때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나도 모르게 끙끙 앓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섬유근육통,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저도 환자분들 모시는데 정말 어려워요. 류마티즘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협진을 해서 모시고 있는데요.
네.
원인을 잘 모르고 뭐 정신적 충격이다, 호르몬의 변화다,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나타난다, 또는 근육이 이상하다, 신경전도 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돼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고 확실한 거는 자가면역계 환자분들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다면 이런 섬유근육통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증상은 전신성 통증입니다. 환자의 10분 중에 9분, 약 네. 95% 이상이 다 아프시대요. 요통, 뭐 충통, 발목, 손목 다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좀 뻐근하다, 경직돼 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 따라서 우울, 신경 과민, 집중력 장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나 눈이 오려고 하면 온몸이 너무 아파서 끙끙 앓는 소리가 날 정도로. 진통제를 먹어서 견디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불쾌감. 이런 것들이 바로 증상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보시면 이런 걸 확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만성 섬유근육통에 대한 자가 설문으로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통증은 언제 느끼셨습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느끼셨습니까? 아침에 있을 때 손이 붓거나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아프, 그런 걸 해보시고 의심이 많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류마티즘 내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럼 류마티즘 내과 전문의는 똑같은 설문과 함께 혈액검사로서 류마티즘 인자나 ANA라고 하는 특별한 결체조직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 그 외에도 다양한 면역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 진단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환자분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반응을 보면서 이런 섬유근육통이라고 확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면 조금 증상이 나아질까요?
물론 이 류마티즘 내과 전문의분들이 가장 잘 치료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섬유근육통은 본인이 병원에 가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건 주치의 선생님, 동네 병원 의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얘기를 충분히 해보면 가장 좋은 치료는 바로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긴 하지만 이 섬유근육통 때문에 신체 변형이 오거나 류마티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손가락 관절이 이상하게 변하고 붓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류마티즘 또는 다른 결체조직 질환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이나 또는 다른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섬유근육통은 생명이 위협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개 환자가 만성의 경과를 취하긴 하지만은 치유가 가능하고 조절이 가능한 질환을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운동요법 또는 식이요법 또는 거기에 따라서 명상 같은 그런 정신완화요법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프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나 불안장애 이런 약물도 같이 사용해서 삶의 질을 끌어올리면은 좋아진다. 사실은 치료가 아주 수월하진 않지만
네.
환자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꾸준히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고 한다면 고혈압 당뇨랑 똑같은 만성관리질환으로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도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네. 오늘은 좀 답이 길어요. 다섯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이 전신이 다 이 근육이 다 섬유다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막 사근사근 아프고 쑤시고 또 비가 올 때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것들 총칭하는 다섯 글자로 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다섯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 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디오 주치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휴대폰 뒷자리 1846번 쓰시는 분이 이진 씨의 맑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얼굴 노래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는 이런 문자를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칭찬해 주셔서 또 좋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윤현선의 얼굴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 뒷자리 2711번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저는 백내장 초기라고 하는데 안과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니 수술을 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안과에서는 처방전을 주시면서 안약으로 치료하라고 하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마 병원마다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해서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데 우선은 백내장 초기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상태가 어떤 건가요?
예, 백내장 초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약간 그 선명하게 보이진 않다 하더라도 아마 최대 교정 시력, 즉 안경이라든가 딴 걸 통해서 시력이 잘 보이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안경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굳이 서둘러서 수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쁜 상태가 조금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백내장 초기 증세는 시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정차 약간 부풀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일을 좁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계속 괜찮게 쭉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압이 확 올라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픈 이런 갑작스러운 증세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방수가 잘 빠져나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을 정확히 진단을 하려면 그 병원에서 뭐 방수가 빠져나가는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검사들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되기 때문에 수정체가 얼마나 혼탁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는 이제 방수 빠져나가는 길을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약물 치료만으로 백내장의 진행을 막고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지 아니면 나중에 결국에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그 백내장이 이미 진행된 것은 이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기 증세라면 그 증세를 좀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다른 요인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백내장 진행 억제제라는 것이 거의 항산화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산화 현상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더 손상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와 있는 백내장은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웬만하면 수술을 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엔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수술을 뭐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하려면 우리 수술자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잘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백내장이 너무 있게 되면은 마치 많이 익은 복숭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듯이 우리가 숨만 대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대로 못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추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5501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2년 전에 제 남동생이 녹내장이 있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점점 떨어져서 안경을 쓰고도 잘 안 보인다고 해요. 한쪽 눈도 시력이 안 좋고요. 수술을 하든가 각막 이식을 해서 시력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 없어서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녹내장이 그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는 아니죠?
예, 이 녹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약물이라든가 레이저 치료로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이 수술의 목적은 안압을 잘 떨어뜨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이 시신경의 손상이라든가 신경절 세포에서 손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와 있고 진행된 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막 이식으로도 시력 회복은 힘든 건가요?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의 손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힘든데 이 녹내장 때문에 생긴 각막이 혼탁되는 경우 이런
네.
경우에 이제 각막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각막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막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시신경이라든가 이런 막막의 변화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녹내장의 진행을 조금이라도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녹내장인 경우는 이제 조기를 발견해서 이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녹내장의 진행의 가장 큰 원인은 안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압하강제 이런 것을 점안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치료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먹는 약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섬유질이라든가 홍채에 레이저 치료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밸브 같은 걸 넣는 이런 녹내장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발견해서 진행을 늦추고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411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가끔 양쪽 눈에서 별처럼 빛나는 반딧불 같기도 한 무언가가 막 옆으로 지나가요. 지나가는 속도는 속사포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불꽃놀이 할 때 자기 멋대로 퍼지는 불꽃처럼요. 눈을 몇 번 감았다가 다시 뜨고를 반복해야지만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 눈두덩이가 아파서 안과에 갔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긴 했는데 다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는 몇 개월 정도 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로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광시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체가 망막 앞에 있는 젤 같은 것이 망막을 땡길 때 이런 현상을 주로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눈을 감거나 어두운 곳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런 그 번쩍거리는 현상은 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 약 한 1, 20분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이것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진행된다면 뇌혈관의 경련 같은 것은 이런 같은 편두통의 전구 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과적으로는 눈에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망막이라든가 시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망막 시세포가 자극돼서 일어나는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망막 박리의 전구 증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주 오래 지속되고 자주 있게 되면 반드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시력에 주는 영향은 없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외상이라든가 염증 같은 것이 동반되어 있다면 시력 저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시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력에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불편하시다면 이런 증상을 없애거나 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글쎄요. 이제 보통 치료는 이제, 특별한 치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화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전신적으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면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8715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어제 눈이 간지러워서 많이 비볐고 또 오늘 일어나서 눈 안쪽에 이물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속눈썹 안쪽으로 하얀 몽우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다래끼인가요?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눈꺼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런 생기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래끼가 될 수 있겠고 하나는 이제 맹립종 또는 산립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지방덩어리가 뭉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제 눈꺼풀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지방층이 잘 나오지 못해서 곪는 경우 이런 것이 다래끼가 되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산립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환되는 곳에 지방이 뭉쳐서 생기는 건데 두 개의 큰 차이는 아프냐 안 아프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되고 아프면 그것은 염증이 동반된 것이고 산립종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거라면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염증이 더 확산되지 않게 항생제 연고라든가 약을 먹고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미 생긴 고름에 대해서는 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수술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산립종처럼 그냥 염증이 없이 그냥 지방대가 뭉쳐있는 거라면 보통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눌려서 난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였을 때는 반드시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은 588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평소에 눈에 눈물이 자주 고여서 성가십니다. 그런데 안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안구 건조증이 있다고 해요. 눈물이 나는데 안구 건조증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들 조금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눈물은 나는데 왜 건조증이냐라는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눈물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눈물이 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즉 안구가 건조하다는 것은 눈에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윤활유가 부족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물은 눈물의 역할을 못해주는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눈물이 부족해서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말한 눈물이 부족하다는 뜻은 윤활유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뒤에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은 반사적으로 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 안과 건조해서 생길 수 있는 증세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보통 안구 건조증은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 눈물 같은 걸로 보충해 주는 수가 제일 많겠고요. 요즘에는 최근에 나온 약 중에서는 눈물 생성을 촉진시켜 주는 약도 있고 일단 나온 눈물을 안구 표면에 각막 표면에 잘 붙들고 있는 약도 있기 때문에 염증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약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안과질환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7163번 쓰시는 분이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면서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최진희의 노래예요. 뒤늦은 후회.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약 이야기인가요?
오늘 술 이야기로 시작해서 약 이야기로 갈 것 같은데요.
술이요.
진이라는 술 아시죠?
네, 진 알죠. 네,
이게 요새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뜨고 있는 술인데요.
네.
진이 이게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탄생한 술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과일도 넣고 네. 허브도 넣고 해서 이제 향을 특유의 향을 거기 이제 집어넣어요. 네. 거기에 이제 매도 스위트라고 하는 조팝나무라고 하는
네.
네. 고 이제 그 열매를 넣거나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조팝나무 여기에서 나온 약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만든 건 아닌데 이름을 여기서 따온 게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스피린입니다.
어?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스피린 할 때 아에 해당하는 그 A자는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이제 화학식에서 나온 거고요.
네.
스피린 할 때 이제 스피. 아, 요게 이제 조팝나무가 독일어에서 스피리아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거기서 따온 거고 끝에다가 인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스피린. 그래서 이제 예, 사실은 술하고 약하고 은근히 가까운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물론 아스피린하고 술하고 함께 드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이 아스피린 관련돼서 청취자분이 보내오신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 보자면 인터널 라디오 미니로 박건형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을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자주 먹었더니 위염으로 고생 중입니다. 위벽이 얇아졌을 때 먹으면 좋은 약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드셨다고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아.
왜냐하면 국내에 100mg 짜리가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근데 이거를 소염진통제로 드신 것 같아요. 500mg 짜리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해외 직구로 아마 구입해서 드셨던 것 같은데, 아스피린이 분명히 좋은 약이지만, 소염진통제로서는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 이제, 뭐, 그 뒤에 나온, 뭐,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네.
나프록센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 나온 소염 진통제들이
네.
아스피린보다는 효과는 좀 더 좋고
네.
부작용은 좀 뭐 덜하거나 비슷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뭐 아스피린밖에 안 들으니까 이걸 사서 드셨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소염 진통제로 아스피린 500mg 짜리를 드시게 될 때
네.
이걸 이제 계속 드시게 되면은. 위염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의 기전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작용을 네. 할 때 위점막을 좀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하고 드셔야 되고요. 빈속에 드시면 절대 안 되고
네.
또 술 드신 다음이라든지 이런 때 드시는 거 피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질문은 그거잖아요. 위벽이 얇아졌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위점막이 손상이 되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때 어떤 약이 좋으냐? 병원에 가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어떤 소염 진통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위벽, 위점막 여기에 손상이 됐을 때는요.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약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약들은 전부 다 처방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점막 보호작용 있는 뭐 미소프로스톨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PPI라고 그래가지고 위산을 억제해주는 약 중에서 조금 효과가 강력한 약 이런 걸 쓰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병원 가셔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약을 쓰더라도 이제 이건 처방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아스피린이 됐건 어떤 소염진통제가 됐건 염증이나 통증 때문에 이런 소염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중간에 한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얼른 가셔가지고 의사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피린을요 물에 녹여서 머리에 바른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데요.
네.
일단은 효과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주 조금.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아 신기하네 할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새 이제 뭐 유튜브 동영상에 이런 거 막 누가 올리고 또 뭐 SNS 이런 데다 막 공유하고 그걸 또 보고 또 방송 작가들이 신기하다고 또 TV에 방송에 막 내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한데요.
네.
일단 이제 원리는 어떤 거냐면 아스피린을 가루내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타놓으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 원래 아스피린이 분해가 되게 되면 이제 살리실산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살리실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약국 가가지고 이제 여드름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듬이나 지루성 피부염에 쓰는 그런 약들에 들어있는 약이에요.
네.
이제 그 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각질을 녹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항균 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 있을 때 쓰면은 좋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아스피린을 가지고 그 살리실산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에다 이걸 넣어가지고 녹여도요. 살리실산 만들어지려면 한 거의 한 달 반을 놔둬야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인터넷에 도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가루 내가지고 물에다 타서 바로 쓰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효과가 있을 리가 일단 없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약 물에 녹여가지고 막 뭐 머리에 바르고 하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별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아스피린으로 옷의 얼룩도 지운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이것도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요. 역시 이제 이것도 살리실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분해가 돼서 생기는 살리실산이라는 거는 염료도 잘 녹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드름 약 중에 이제 살리실산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발라보면 피부가 녹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해보면.
약간 미끄덩한.
계속, 네, 계속 미끄덩 하거든요. 이제 그 원리로 이제 염료를 녹여가지고 네. 세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냥 그 묻은 데만 녹이는 게 아니라
네.
탈색을 시킬 수도 있고
옷이 다 상하겠군요.
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탁하실 때는
네.
세탁 전용 세제를 쓰시고
그렇죠.
머리에 뭐 바르거나 얼굴에 바르셔야 될 때는
전용 네. 제품으로
네. 전용 약을 쓰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네.
아 이거 뭐 이렇게 인터넷 보고 또는 뭐 방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따라하셨다가 문제 생길 수 있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어린이들이 잘 모르고 삼켰다가 응급실 실려가는 원인이 되는 약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약으로서 사용하지 않고 막 이런 생활용으로 쓰시면 그런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6645번 쓰시는 분의 질문인데요. 옛날로 치면 극노인인 78세입니다. 처방약 및 드링크 등에 어린이들에게는 적정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쇠약해져가는 우리에게는 성인 용량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줄여먹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이거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처방약 같은 경우에는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좀 드셔가지고 이제 7, 80대 이렇게 되시면 약을 적게 써야 되는 게 맞을 수 있거든요.
예.
체중도 좀 봐야 될 수도 있고 신장 기능, 뭐 간 기능도 봐야 되는데 그걸 다 감안해서 처방이 나온 거예요.
이미 다.
네. 감안해서 처방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또 줄이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드링크라든지 영양제 이런 경우에는 드링크 같은 경우는 사실 물에 다 녹아있는 성분이고 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약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히 더 적게 드셔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영양제 중에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과잉으로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걱정이 되시면 제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건 아예 처음부터
어르신들
네,
전용
시니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 전용 제품을 쓰시거나.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성인용도 그 복용 방법 나와 있는 대로만 쓰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4937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오른쪽 어깨 바로 밑 팔뚝 부분이 너무 아파서 그곳에 파스를 붙여보면 더 통증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심한 일은 하지 않고요. 두 식구 밥만 해서 먹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그 파스가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파스 중에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스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붙이면 시원한 파스 있잖아요. 뭐 시원한 파스나 뜨끈뜨끈한 파스나 이런
네.
것들은 다 반대 자극제라고 하는 그런 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자극제라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프게 해서 아픈 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자극제라는 파스가 시원한 파스인데 붙이면 굉장히 따갑죠.
네.
처음에는 막 한
따끈따끈 거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픈 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걸 역설적인 진통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네. 분들은 따끔따끔 하기만 하고 아픈 거는 잊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픈 건 계속 그대로 네. 아프고. 아.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네. 집에서 우선 이제 파스를 보시면은 거기에 성분 중에 뭐 살리실산 메틸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이제 반대 자극제거든요.
아.
그렇다고 하면 그 파스가 통증을 오히려 심하게.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심하게 한 경우니까 그 파스는 이제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파스를 써야 되나요?
이제 이분 경우에는 파스로 쓴다 그러면 소염진통제가 들어있는 파스로 바꿔서 쓰시는 게 좋은데요. 이제 소염진통제 파스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소염진통제가 뭐 케토프로펜, 플루비프로펜 이런 그 쉽게 얘기해서 먹는 약으로도 쓰는 그런 그 소염진통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붙이면 시원한 느낌은 덜해요. 하지만 통증은 더 잘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뭐 안 돼, 그 파스도 아프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먹는 약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으로 소염진통제를 쓰는 게 오히려 이제 그 부위를 좀 자극을 덜 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스피린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서 0554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패티김의 노래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섬유 근육통입니다. 저희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 걸